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인 종교 개혁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에 오면 한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다윗과 솔로몬 때 황금 시대를 지난 후에 야곱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북왕국과 남왕국에 40명 가까운 인물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다윗이 알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열 손가락을 채우지 못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불신과 우상숭배 그리고 전쟁과 내란 속에서 요시아 왕의 등장이 신선했던 것은 그가 다윗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왕국 전체의 종교 개혁을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역에 세워진 우상의 신상들을 제거하고 사당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 제정하셨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면서 왕의 명령 아래 온 국민이 종교 개혁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어제 맥체인 성경읽기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3장과 또 역대하 34장에 그 요시아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과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종교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수십 년간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보수 작업만 해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또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신명기서로 보이는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언젠가부터 분실하고 상당 기간 말씀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전 안에 갖다 놓은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할 물건들을 드러내는데 성전에서 나간 물건 중에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세라상은 이방 전설에 나오는 여신이자 풍요의 여신이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신상이 바로 아세라상입니다. 그 아세라상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가슴이 풍만한 여자의 나체상이고요. 때로는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한 그런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의 여신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그런 물건들을 들여놨다는 점에 대해 그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무감각 상태로 그냥 지탱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전역에 철저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3년이 지나서 요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뒤를 이었던 왕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차례대로 우상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또 13년이 지나자 유다를 침범하는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시아가 추진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읽으면서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때 그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묵상과 의문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어떤 것인지 성경 안에서 찾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3주간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 이념들과 또 이에 따라 일어난 교회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들에 대해서 그 개혁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우리는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 얻고 전파했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은 종교개혁의 이념들을 체계화한 인물인 요한 칼빈이 가르치고 수호했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칼빈 시대에서 17세기로 이어지면서 영국 개신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청교도 운동의 이념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몇 명의 이렇게 창시자로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종교개혁과 개혁주의 신앙을 받들던 여러 목회자, 신학자들이 서로 생각과 대화 또 글을 주고받으면서 그 윤곽을 드러냈던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루터가 우리를 구원의 본질로 인도하고 칼빈이 우리에게 구원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켰다면 청교도들은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날마다 바르고 필요한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삶을 청교도들이 추진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개혁, 매일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의 소명인지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나의 인생에 대해 설렘과 기쁨과 또한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3주간 묵상을 하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시간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을 할 때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기억하면 유익한 한 가지를 다시 되짚어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던 핵심 이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미 믿고 받아들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복음에 따른 믿음과 소망을 바르게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그 목적으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사도의 이런 권면은 모든 교회에 필요하고 모든 교회에 유익한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는 그것이 더욱더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들을 가르치는 세력에 그 교회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 복음이 주는 믿음과 소망을 붙잡게 하는 일들이 그 골로새 교회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 1장과 2장에 걸쳐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집중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와 화목한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나를 건지신 일이구나, 나를 사신 일이구나 라는 속량과 또 그 목적이 그냥 영혼을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목적하셨구나. 그 두 가지를 1장에서 봤고요. 2장에서는 타락한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자의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아파 병든 우리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일으키신 능력의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의 저주와 정죄를 받아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을 주님께서 감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에 따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죽음의 길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협박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려는 사탄의 무기를 빼앗아버리고 그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모습을 바울이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이심을 날마다 믿을 수 있고 날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확실하고 강하며 빼앗기지 않을 구원의 현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어요.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문맥은 계속 나갑니다. 3장 끝까지 그리고 4장 너머로 나갑니다.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일단은 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부분 부분으로 집중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 성경의 바른 이해 속에서 청교도들이 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고 또 그들과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청교도 신앙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 특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이구나. 우리도 설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께서는 천국 시민으로 만드신 우리의 지상 생애를 뜻하셨다는 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로 연결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위의 것은 먼저 천국을 가리킵니다. 땅의 것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혼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혼자 천국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해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하셨으면 천국으로 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지 맞는데 우리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남겨놓고 주님만 올라가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영어로 하면 all sufficiency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모든 충족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all sufficiency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에 대해, 의와 능력에 대해, 자비와 사랑에 대해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또 그에게 속한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분 안에서 all sufficienc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따져보자면 정말 all sufficient한 곳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은 지금 우리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께서 가신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all sufficiency 안에 거하게 하신다면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곳은 부족한 곳입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일생이라는 시간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은 일생이라는 그 시간을 이 타락하고 어두우며 부족한 것 투성이인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으로 몇 가지 추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아르미니우스 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봐야 한다. 믿음의 삶으로 증명을 보여야 합격을 받는다.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또 다른 이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선행을 이 세상에서 함으로써 선하고 은혜로 충만한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와 논쟁을 했던 에라스무스 그리고 정통 카톨릭교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나의 선행이 나의 죄를 압도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선행이 나의 죄를 압도한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곧바로 보내신다. 애매하면 연옥에 떨어지고요. 아주 심각하게 죄가 앞서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시간 함께 묵상을 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추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각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을 통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 즉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하나, 곧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남은 일생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의 구원의 여부를, 나의 믿음의 여부를, 의와 선행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남은 일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한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조금이라도 나의 의를 요구했다면 나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것마저도 불신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난 연약하니까. 그런데 나의 의는 조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나의 행동, 나의 퍼포먼스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들, 너희들은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날 확실히 하나님에게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는 장차 일생을 마친 후에 천국 입성을 확실하게 약속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왜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전에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두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남은 일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지상에 남는 것도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품은 생각들, 크고 작은 언어와 행동과 모든 우리가 차지하는 모든 자리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자풀이도 그렇지만 성경 언어로도 빛과 관련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밝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또 그분의 열기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조명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 17세기 청교도들이 압도적으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었던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경건 생활은 조금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삶은 천국에 들어가 안식하기 전에 타락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입성이 보장된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남은 일생을 살도록 뜻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하신 우리들에게 죽음과 생명에 대한 과제들을 주셨습니다. 그 과제는 죽음, 생명 이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하면 기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생명 언어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이 짧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스스로 의롭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죽음과 생명에 대한 바른 묵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 내가 나의 의의를 바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내가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쟁취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도 이제 나의 소유로 별 생각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에 대한 과제를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 그것이 무슨 과제인지 짐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실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에게 설득하기 위해 생명을 도모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과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과제를 들여다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보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보다 생명을 도모하는 일들보다 훨씬 더 기초적이고 우리가 앞세워야 할 중요한 과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감추어졌다라는 말씀 뒤에 4절을 보시면은 그 반대되는 동사가 나오죠. 나타난다. 예.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공개된다라는 이 두 가지 대조적인 동사로서 우리가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100명이 모여있는 곳을 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두 명이 있어요. 그 겉모습을 보고 두 명 찾아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십자가 귀걸이 한 사람이 14명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들춰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틀린 해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빠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읽어왔을 때 한 가지 또 힌트를 얻습니다. 2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봤는데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 속한 너희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은 all sufficiency,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주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명이 나의 손에 있지 않고 아니면 타인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내가 소망을 다시 일구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도모하는 어떤 선행에 힘쓰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쇠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나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도모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나 하나를 챙기려고 할 때 믿음 가운데 나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일, 그러니까 타인을 살리는 일에 내가 뛰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생명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치에 맞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과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생명을 도모하는 일들, 타인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과제. 근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과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음이라는 단어로 또 과제를 주십니다. 5절의 시작이 이렇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 어떤 말씀인가? 9절과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옷 입는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같은 비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벗어버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로 입은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옷 입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 중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옛사람, 성경에서는 그를 육신이라고도 부르고 또 자연인이라고도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전에, 그 마음을 받기 전에 죄를 잘못으로 여기지 못했던 내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럼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새 사람도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지향하고 죄와 타락한 모든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내가 또 내 안에 있습니다. 16, 17세기 청교도의 핵심 정신은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이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이름으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남들을 비방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청교도의 정신, 그 기본 정신을 상실한 분들이에요. 청교도 신앙의 글들을 읽으면 그 글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이죠. 글들을 읽으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은 내 밖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구역 성경 공부로 내 안에 있는 적, The Enemy Within 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작가인 크리스 런드가드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중에 가장 손꼽히는 존 오웬이라는 분의 글을 현대화시킨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청교도의 핵심 정신을 아주 적절하게 정리합니다. The Enemy Within. 나의 적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사탄이 내 안에 기어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는 나의 옛사람이죠.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구약의 요시야 왕,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유다 전역의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실행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의 신상들을 불태우고 사당들을 무너뜨리고 유월절 종교 절기를 다시 지키는 외형적인 개혁에는 힘을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내 안에서 나의 새 사람이 나의 옛 사람을 이기는 영적 전쟁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도 의롭지 못한 나를 의로우신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그분의 대리적인 죽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의로 옷을 입게 된 성도, 그런 나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까? 오직 옛사람밖에 없었던 내 안에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새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새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같은 데는 새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살과 같은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셨다. 우리 안에 그 새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서, 평온하던 내 안에서 전쟁이, 영적 전쟁이 시작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회자 조지 스윈업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주는 돈은 세상 사람들의 화폐로서 그들에게 참 익숙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상징화한 건데 마귀와 세상이 주는 돈은 세상 사람들의 화폐로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다. 마귀와 세상의 유혹에 익숙한 내 안에 이제 그런 나의 과거와 이질적인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둘 다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누가 더 강하고 지배적이겠습니까? 두 말할 나위 없이 옛사람이 더 강하고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의 화폐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면 오 돈이야 그리고 덥석집지요. 네. 그 가치를 우리가 가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보석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그건 나의 화폐가 아니니까 처음에 내가 붙잡지를 않아요. 나에게 가치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마귀가 주는 것들은 굉장히 가치롭게 가치 있게 느껴지죠. 네. 옛사람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새 사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적용시켜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옛사람을 약화시키시고 새 사람을 강화시키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서 그 성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우리들 안에서 성화는 우리가 실제로 거룩해지는 그 변화는 하나님과 나의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나는 성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쁜 일들을 행해 나갈 때 나는 성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안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일으키는 과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강화되는 일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무엇보다도 생명의 과제 기억하시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명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상황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탈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시작하실 때 바쁘게 기도, 여러 가지 복잡한 기도로 뛰어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나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의 온 삶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죄악과 어둠에 대해, 내가 아주 잘 길들여진 사탄의 화패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익숙한 죄악과 어둠을 자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 대신 자백을 해 주십니다. 5절에 이 언어들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를 가만히 보면 그 다섯 가지가 다 사실인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적인 죄예요. 성욕을 채우려다가 범하는 죄입니다. 음란, 음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음란은 우리에게 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성을 표현하고 성의 쾌락을 느끼는데 허락하신 방법들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들이 있는데 허락하지 않으신 생각과 행동들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뭐 동성애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간음, 간통, 혼전 관계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들 그게 다 음란입니다. 부정이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욕이라는 것은 사리사욕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 한번 제가 집에 있는데 이런 포르노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혹을 받아서 그걸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나의 자신의 쾌락을 빼면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일이다. 정말 사리사욕의 그 자체였어요. 나 하나의 순간적인 어떤 쾌락, 그것을 위해서 이것은 나의 아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사리사욕의 그 자체구나.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악한 정욕이라는 것은 악한 것을 알면서 원하는 마음이 악한 정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탐심은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는 욕망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취하려는 욕망. 우리는 성적 쾌락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말도 못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근데 2000년 전 이 신약성경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여러 매체가 동원이 되지 않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성욕을 자기 멋대로 다루는 모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만입니까?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신상이 비치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성욕에 대한 타락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과 바른 성욕을 회복하기 위해 이 점에 대해 나 자신과 싸우기를, 내 옛사람과 싸우기를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서 진행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든든한 발판 위에서 이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자신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지요? 대답을 안 하셨어도 마음으로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구원의 확신 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8절, 시간상 8절은 들어가지 않겠는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언어폭행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려야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언어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우리 너무 잘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잘하고 있어요. 옛사람이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용기를 내서 서로에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싸워야 하는지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의 옛사람의 습성을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새 사람을 키워주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것을 고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뜯어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들, 주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약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 시민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죽음과 생명에 대한 과제들을 기억하고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삼으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분투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먼저 우리의 모든 행실과 언어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도록 한다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멀리 떨어진 이 세상에서도 하늘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날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대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출발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앞세워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하신 분이시지? 내 생명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지?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시지?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믿음이 추락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을 향해 다시 상승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주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그 전체를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옛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새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기뻐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 옛사람은 괴로워합니다.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자기 화폐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달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언급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영국에 존 오웬 같은 청교도 대가가 있었다면 18세기 미국에는 First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나탄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냥 미국식으로 발음해요. 조나탄 에드워즈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어떤 당 소속이고 어떤 이념을 소유했든지 또 그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목적과 나라에 대해 친절하든지 아니면 불쾌하든지 의롭든지 아니면 해롭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전까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문장이 길죠? 예, 당시 문장들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해를 하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sincerely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sensibly 그리고 열정적으로 passionately 사랑하기 전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정신은 구원의 확신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운 이웃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자신에 대해서 의와 순종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의롭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관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받고 그 마음으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으로 한 구원을 얻어서 내가 오늘도 의에 대해 부족하고 망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든든하고 믿을 수 있는 발판 위에서 하나님께서 썩은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수술대 위에 올려주십니다. 고름을 터뜨리고 죽은 살들을 도려내면서 그곳을 새로운 살과 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을까 봐서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죄의 세력이 맹렬하고 죄의 세력은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오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는 가장 조용하게 보일 때 활동하고 있고 가만히 있을 때 보통 그 수심이 깊다라고 합니다. 나를 지금 유혹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순간이야말로 내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오늘 살면서 개혁자들이 교회 중심에서 회복시키려고 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러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설득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그침없이 누리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쁜 노래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내 안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시간 동안 500년 전 종교개혁의 그 활동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복한 성경적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지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또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생명에 대해 또 우리 안에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명하시면서 어느덧 우리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수호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청교도 신앙으로 연결된 날마다 이 바른 믿음과 복음이 적용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위에 주님의 아름다운 현실들을 빛비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